예,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받으셨죠? 예,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기도. 또 실례되는 질문을 할까요? 지난주에 뭐였죠? 아, 훌륭하십니다. 기도의 능력. 그러면 그 전주는요? 기도의 습관. 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 이런 표현 있죠?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 근데 습관처럼 기도한다는 약간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면 그냥 원래 그랬던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거는 좀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게 능력입니까? 요 질문은 또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다시 할까요? 지난주 거. 지난주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1번. 자, 다시, 시작. 예, 우리뿐만이 아니라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됐겠지. 그 다음에 우리만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습관처럼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2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시작. 예, 기도의 능력은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고 우리 기도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참아할 수 없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머리에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입 밖에 못 내는 기도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말하는 순간 내 거를 포기해야 될것 같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고 저는 가려주시고 십자가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자세히 생각해서 여러분이 정말 없고 지금 메르스 환자처럼 7번 환자 142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름이 없고 내일 교회 232번 신도 그죠? 난 1200번 성도 그거 외에는 난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렇게 살수 있으세요?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데 그거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아니에요.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칭찬은 안 받아도 되는데 요거를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것까지 없이 정말 할수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기도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골방에서부터요. 자,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우리 잘 부르는 찬양 가사죠? 어떻게 부르죠, 이 부분? 자, 시작. 예. 어디서 밖에서 이게 혹시 노래 인도를 할 일이 혹시 여러분 있으실 때 절대 하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뭔가 이렇게 첫 음을 잡아주고 시작해야지 시작하면 10명 있으면 10명 음이 다 달라요. 내가 약할 때 뭐죠? 강함 주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준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셨다. 사도행전 일단 그럼 보고 이야기합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길게 안 드려도 아시겠죠? 사울은 지금 기세가 등등해서 누구를 잡으러 갔던 중입니까? 누구? 예수를 믿는 자들. 그것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옳은 일, 바른 일, 신앙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 흔한 표현으로 민족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기적적인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인생이 만약에 뭐 30년이었으면 30년, 40년이었으면 40년, 지금 아마 그쯤 되는 그때에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학력,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총합해서 생각해보니 예수는 믿을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는 이 작당 무리들을 박해, 그러니까 처단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를 열심을 다해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빡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인생이 그때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모든 걸 걸고 했던 그 일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신적 존재를 딱 만나고 나서는 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자기 인생이 꽝 난 겁니다, 이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렇다면 자기는 지금 큰일 났잖아요.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네?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8장 한번 가보실래요? 8장? 8장. 사도행전 7장 60절,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여기에 사울이 나오죠. 그 앞에 또 나옵니다. 58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또 나오죠. 최초의 순교자 있을 때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옷을 맡을 만큼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두 발 벗고 나서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에게 압도를 당했고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표현을 하면 3일 동안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3일 동안 우리 흔한 표현으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장면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던 모습. 그리고 자기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자기가 박해했던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명 죽인 것도 아닐 테고, 한두 명 잡아 가둔 것도 아닐 테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큼 사울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그 사람이 11절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기도. 그냥 기도였을까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면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 잘못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그렇게 딱 보여지고, 그리고 자기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이런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지난 몇달 혹은 몇년 동안 했던 일,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생각되면, 바짝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했던 기도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랑요. 16장으로 가봅시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옥터가 움직이고 우리의 묶인 게 풀려질 거야.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막다른 골목 같은 그곳에서 이제 오히려 홀가분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해도 해도 안 되고 나서 완전히 포기했을 때 홀가분했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자, 이 비슷한 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이렇게 문구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거의 항상 생각하는 문구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땡땡, 괄호의 끝이 괄호의 시작이다. 땡땡의 끝이 땡땡땡의 시작이다. 앞에 뭘까요? 처음은 사람. 사람의 끝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거를 한 20년도 넘게 전에 들었는데 그 이후로 항상 생각이 나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뭘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어느 순간 이제 내 손을 다 놓고 내 손의 힘을 다 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특히 이제 바울의 기도 중에 자기의 끝을 보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른 길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을 봤죠. 거기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바울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사울의 끝이고 바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또 그런 기도, 바울의 했던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죠. 우리 그 화살표, 이렇게 손가락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중간에 이제 줄여놨기 때문에 위에 첫 줄에 있는 내랑 밑에 줄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첫 줄은 누구겠어요? 내가, 1인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밑에 줄에 내는 바울입니다. 잘 알고, 이게 다 쓰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의 그 불치병, 어떤 불치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힘이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더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 다시 말해 바울, 네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거면 하나님은 가려지는데 네가 약한데 오히려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아, 내가 약한 이때가 오히려 강할 때구나.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힘이 생긴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듯이 자전거에 모터 달린 것처럼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힘 닿는 대로 막 하고, 그러고 나서 모터 켜서 잠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조금 수월하게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자동차로 치자면 시동을 끄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멈춰보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특히 가속도 붙으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없으면은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이 잡은 거를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손에서 힘을 풀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힘듭니다. 저도 몇 번이나 제 손에 힘을 풀어야 될 때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주제 찬양이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한 3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게 뭐 환상이었는지 어쨌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저 혼자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만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온 세상 옆에 선배, 후배들의 하나님인데, 주인이신데 제 마음의 주인은 저예요. 제 마음의 주인만은 저인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따라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첫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이 지나가고 아무리 해도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의 시간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난데 어떻게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한참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라는 표현은 또 여러 가지 해석으로 있을 수 있죠. 어떤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라면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죠? 그냥 하면 되죠. 여러분이 잘 못하는 일이라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전혀 내가 못하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생각보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을 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라는 표현에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막 어떤 나의 그 주문 리스트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 스스로가 일단 한계를 긋고요. 그 다음에 그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오늘 말하는 역할을 맡아서 그런 거지 저는 잘했으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저도 힘들어요. 이거 해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쪽 방향이 맞는 길이니까 그리로 가시자는 겁니다. 그리로 같이 가자고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앞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이미 다 겪어보셨고 손에 힘을 놔보셨고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욕심이 적어지시나요? 많아지시나요? 고집이 세지시나요? 적어지시나요? 그 유학에 보면은 60이 뭐죠? 이순인가요? 기가 순해진다고? 40은 불혹인데 불혹은 이제 미혹됨이 없다 그러는데 보니까 뭐 죄송한 말이지만 가장 유혹이 심한 때가 40대인 것 같아요. 40대들이 20대는 돈이 좀 부족하고요. 30대는 시간이 좀 없고요. 40대고 나면 돈도 좀 생기고 시간이 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한 짓을 이제 시작하기 하는 거죠. 60 정도 되시면 이제 귀가 순해지셔서 그래 이것도 알겠다 그래 이것도 알겠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속담으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 경험이 이런데 지금 네가 날 가르치려 드느냐 이렇게 되는 순간 귀는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머리는 꼿꼿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실수록 욕심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이 세지고 고집을 넘어서 아집이 그냥 똘똘 뭉쳐져가지고 뭐 경로당 가시면 안 싸울 줄 알았더니만 70 넘으신 두 분이 막 서로 막 이빨 부러질도록 싸우고 막 코피 나고 막 근데 싸운 내용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계시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점점 욕심이 줄어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줄어드시는 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아니면 어느 순간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청소 한번 하면 끝 아니잖아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씻는 것도 어휴 어제 씻었는데 오늘 왜 또 씻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씻고 또 씻고 요즘은 손을 하루에 뭐 10번도 넘게 씻고 그죠? 또 씻고 또 씻고 해야 됩니다. 욕심을 또 버리고 해야지 아니면 자꾸 붙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14장 19절에 보시면 죽다 살아났을 때입니다.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아마 거의 죽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바울이 자기는 3층 천을 받네 어쩌네 했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얘는 죽었구나 하고 이제 밖에 내놓을 정도로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겠죠. 돌로 쳐 죽였다.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 조금만 부딪혀도 멍드는데 멍든 정도가 아닐 거 아닙니까? 찢겨지고 피 막 고름이 막 나고 온갖 그런 흉측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상처투성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그럼에도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뽀얀 얼굴로 이야기하면은 아유 지는 이렇게 될 건데 이미 죽다 살아난 이 사람이 이 일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겪을 텐데 그래도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환난을 겪은 이유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환난을 눈앞에 두고.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장면 아마 지금 만나면 다시는 보지 못할 관계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죽다 살아났던 그 바울이 이제 수년 지나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은 몇몇 제자들은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제자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꿇어앉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여러분, 어떤 위험이나 고통 같은 거를 알고 겪는 게 수월합니까? 모르고 당하는 게 수월합니까? 예? 알고 당하는 게 좀 나아요? 모르고 당하는 게 좀 나아요? 자, 나는 알고 당하는 게 좀 수월하다. 예. 모르고 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 조금 더 많으시네요. 우리 그런 편 있잖아요. 아유, 내가 알았으면 잊진 못했다. 몰랐으니 이랬지. 정말 극심한 고통은 알면은 근처에도 가기 싫잖아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맞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죠. 그런 어떤 두려움을 딱 만났을 때 모르고 당하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겪어봤어요. 이제 한번 겪어봤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일을 또 당해야 돼요. 더 미치는 거죠. 몰랐으면 모를까. 그런데 그 일을 앞에 두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알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이 마지막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거 다 하자 그러는 건, 그죠? 성경에도 지금 바울이니까 이러고 있다. 그렇다고, 그래, 바울이니까 난 아니야. 바울이 갔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니까 환난이 즐겁답니다. 이것도 이게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환난은 괴롭죠.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뭐를 배우냐면 인내를 배우는 거죠. 인내는 그냥 절대 배워지지 않잖아요. 참을성이라는 거는 참아봐야 참아지지 머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참는 거를 배워야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은 막 이것도 뭐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뭐냐면 결핍이라 그러죠. 결핍. 그리고 멈추는 거. 없어도 사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이건, 이런 자유는 안 가르쳐줘도 돼요. 우리 심성 속에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냥 우리 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안 가르쳐줘도 되고요. 멈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통해서 인내가 이제 배워지는 거죠.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내가 연단, 이제 한두 번 해보면 그래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좀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게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갔을 때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또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서 자기의 체력을 늘리거나 근력을 늘려가는 거죠. 힘들기 전에 멈추고 힘들기 전에 멈추면 항상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을 하고 나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죠. 결국 그 소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안 되던 것이 되잖아요. 원수 사랑이 안 되잖아요. 해보다가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안 되는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안 되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시는지 각자 각자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할 때, 조금 전에도 표현했듯이 사람의 끝일 때, 나의 끝일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끝에 서 보십시오. 그 끝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긋지 마시고 그 한계를 한번 넘어보세요. 이 내가 붙잡은 손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우리 가족 큰일 날 것만 같고 이러면 나는 정말 명예고 뭐고 없을 것 같고 한번 놔보세요. 그 손의 힘을 한번 풀어보세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한두 시간 기도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보십시오.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